23장 말씀에서 각종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그 절기를 지키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의 온전한 모습들을 다음 세대에 실질적으로 전승해야 된다는 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4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은 다음에 그 성소 안에 항상 등불을 켜서 밝히게 하고 떡상에 떡을 늘 진설하게 하도록 하는 이 성막 안에서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과 함께 하나님의 징벌법에 대해서 마지막 10절 이하 말씀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는 성소 안에 등잔대에 항상 등불을 켜서 성소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소 안에 빛이 되어 있는 것이 이 등잔대와 떡상 그리고 향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향단 세 가지가 성소 안에 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이 등잔대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절 말씀해 보시면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했습니다. 등잔대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면 등불이 꺼지기 쉽기 때문에 이 등불을 항상 켜기 위해서 등잔대 정리를 잘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합니다. 이 성소 안에 등불을 밝혀서 밤이 되어도 캄캄함이 이 성소 안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항상 밝은 빛이 비치도록 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갈 길을 늘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해서 어지럽고 캄캄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문에 이 등잔대의 등불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해서 말씀의 등불을 꺼지 말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우리 삶을 늘 비추고 인도해 줄 수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자신의 지혜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경험으로 판단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상황이 예전과 같지 않고 또 우리의 경험이 그대로 미래에도 반복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늘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여건들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주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가 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실내의 모든 등을 다 소동해서 캄캄하게 되어버리면 소중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모든 여건이 구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사방에 널려 있어도 우리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보지도 발견하지도 못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이 빛이 비추어져야 여기 있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빛이 비추어져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길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선물들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거침없이 우리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상징적으로 이 성소 안에 등잔대에 등불을 잘 정리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게 등잔대를 잘 정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등잔 자체를 잘 관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등잔에 공급되는 깨끗한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항상 공급하는 이 두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전기불 문명 속에 살아서 잘 알지 못하지만 고대 사회 속에는 이 사회에서는 등잔대에 등잔의 심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심지가 끝부분이 타버려서 검게 걸려도 불이 잘 붙지 않게 되고 해서 항상 이 심지를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고 또 여기에 항상 기름이 공급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늘 준비해서 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인생의 등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등잔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갖추고 경험을 하고 여러 종류의 자기 삶의 길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고 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기름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맹인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심령에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늘 공급받고 우리 인생의 등잔대에 하나님의 등불인 말씀이 밝은 빛을 비추도록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광명한 세계로 걸어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진설병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소 안에 있는 떡상에 항상 안식일마다 떡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는 내용인데 열두 덩이의 떡을 두 줄로 여섯 개씩 나누어서 그 상에 비치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이 떡이 있게 하고 매 안식일마다 떡을 받고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했습니다. 이 떡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을 위해 바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문에 이 떡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선 이 떡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을 항상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떡이 하나님 앞에 진설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떡은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늘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영혼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돌보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점을 가르쳐 주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육간에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늘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시면 오병이어로 5천명 넘는 군중들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설명하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항상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천명의 양식을 만들어 먹이시는 것으로 굉장히 흥분하고 이런 분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피해서 산속으로 가셔서 오히려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은 먹었으나 배부르지만 곧 다시 배가 고파지게 될 것이지만 내가 새로운 떡을 준다고 하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산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소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등잔대 등불이 늘 켜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 양식을 상징하는 이 떡도 항상 진설되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모습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나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강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떡상이었고 그런 등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 된다는 점을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생명 양식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삶이 힘이 있어지고 능력이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10절 말씀 이하에는 소위 말하는 보복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쳐서 죽이게 하고 사람을 죽인 자는 자기 생명으로 갚아야 하고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는 것이 이 보복법의 정신입니다. 이 보복법의 제정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를 오늘 10절 말씀 이하에서 말했는데 어느 이스라엘 여자와 애굽 남자 사이에 태어난 한 젊은이가 서로 다툼을 벌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를 짓게 되는데 그를 끌고 모세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경우에 대한 처벌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생명으로 갚게 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도 생명으로 갚게 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짐승은 짐승으로 갚게 하라고 하는 보복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그래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이 한 청년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원인을 찬찬히 이 말씀 속에 묵상해 보면 첫째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출애굽 했을 때 그 땅에 오랫동안 살면서 애굽 사람과 결혼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터인데 애굽의 남편 또는 애굽인 아내와 결혼했던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에 동참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가정 안에서의 뭔가 잘못된 교육이 이 아들을 이렇게 성급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첫 번째 문제가 이 가정의 문제 중 하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는 무슨 일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다툼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광야에서 이런 다툼이 뭐 사람이 모여 살았고 복잡하게 그렇게 광야 생활하는 곳이었으니까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서로 그렇게 비슷한 어려운 사정인 것을 생각하면 이 감정적인 절제를 잘하고 자기 조절을 잘하면 다툼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일들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 다툼이라는 것이 결국 감정의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젊은이에게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연히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을 보아서 그에게 굉장한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출애굽을 함께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곤 했지만 그 경험하고 보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믿음의 문제가 정리되지 못해서 감정에 치우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잘못을 범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일상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가정의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야 되고 감정적으로 순화되어서 정서적인 안정이 있는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잘 정돈된 젊은이들을 키워낼 수 있어야 이런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원인을 생각하면서 이 보복법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죄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 지은 사람 그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정의법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는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된다는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그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큰 감정적인 보복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은 죄만큼의 합당한 보복을 하도록 정해주어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말은 지은 죄만큼 벌을 받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벌을 주는 사람이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쳐서 한번 꾸짖고 말아야 될 일을 매질을 하게 된다든지 한두 번의 큰 책망으로 정리될 수 있는 일을 가혹한 체벌을 해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벌의 죄에 적합한 양의 체벌을 통해서 회개하고 깨우치게 만드는 그런 법이 이 보복법의 상반된 두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 측면과 그렇게 할 때도 한 생명을 회복시키는 과정으로서의 그 벌, 잘못에 적절한 벌을 통해서 갱생을 요구하고 갱생을 유도해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 모든 과정 속에 실천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깨우쳐줍니다. 오늘 이 2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밝은 빛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성령의 조명을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 것과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 모시고 살아갈 것과 그리고 정의로운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갈 것을 가르치는 주님의 우리 삶의 지침을 듣게 됩니다. 이 지침의 말씀 따라 오늘도 하루 원리를 따라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걸음이 우리 모두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